지난 2019년 7월에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쿠바의 마탄사스라는 도시에 오래된 개신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간절함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스트로에 의해서 쿠바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을 당했던 학교인데 그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해내고 든든한 신학교로 회복된 곳이어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방문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쿠바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쿠바에 정착한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05년에 멕시코에 이민 가면 좋은 일자리에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당시 황성신보의 신문 광고를 보고 1033명의 우리 동포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좋은 일자리도 큰돈 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망한 그들 가운데 274명의 교포들이 도망치듯 1921년에 쿠바로 건너가면서 쿠바의 한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이어서 우리 여권 자체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쿠바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 여권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거절하면서 무국적자의 난민 신분으로 쿠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애니깽 농장에서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면서 교육과 신앙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동시에 그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던 쿠바군에 입대해서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서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분들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교민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당시 돈으로 1,499달러를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분들의 하루 임금이 미국 돈 1센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돈은 천문학적인 수의 가치를 지닌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낯설고 고통스러운 외로운 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어디 쿠바 교민들 뿐이겠습니까?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어엿한 독립과 이루는 열망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와 열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희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런 역사를 경험한 또 다른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된 역사 이야기입니다. 460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모든 백성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서럽고 고통스러웠고 나라를 지키지 못해 포로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격침시키고 이 지역에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 소식을 듣고 귀국길에 올랐던 바벨론의 포로들이 감격에 겨워 부른 찬송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라고 당시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 섭리와 선물이었지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긴 세월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포로가 된 것이 BC 606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대다수의 유력한 인사들과 건강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 인력의 포로는 BC 597년의 제2차 포로 때였는데 용사 7,000명과 장인과 자장장인 1,000명을 포함하여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끌려간 그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온 조국의 소식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하지 못했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BC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저항했지만 이내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 말씀에 따르면 포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자 바벨론군은 성 외곽에 공격용 토성을 구축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심각한 식량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했지만 봉쇄된 그들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부패한 시신들은 전염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예루살렘은 BC 586년 4월 9일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도주하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군에 잡혀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 뽑힌 채로 짐승처럼 끌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영광스럽던 도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지 못한 곳이 되었고 자랑스러웠던 성전은 불타 형체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들어야 했던 가슴 아픈 조국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다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민족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좋은 땅경하는 그곳에 성공하기 위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살아남아야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편지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고 자식 낳고 자식들도 혼인하게 하고 농사 지어 먹을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하여 부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 민족의 존속을 유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는 같이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빛성경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조국이지만 존속을 유지해야 하고 포로로 끌려온 참담한 처지지만 비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극한의 인내심이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고통과 갈등 등 모든 상황을 극복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신앙과 민족 정신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와 인질로 잡혀온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길이 참고 견디는 인내뿐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그때가 되기까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요 포기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희망을 약속하시면서 그때까지 70년 동안을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의 삶에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는 분노의 폭발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끝이 없어 보이는 시련 앞에서도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될 때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 종가의 종태의 이름이 서백당입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글씨를 100번쯤 쓴 다음에 행동을 옮겨라는 가훈이 이 서백당에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인내를 소개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을 말하였고 고난과 역경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욥의 인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도 심지어 기다림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 말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도 참는 것으로 시작하여 견디는 것으로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인내와 극도의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합창곡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공기를 그리워하고 요단강 강물을 보고 싶어하고 광야의 흙냄새마저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들이 이 합창을 함께 부르면서 그들의 고난과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의 마지막 부분에 주여 이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소서라는 내용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노래가 가르쳐줍니다.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남았던 가족들은 생사조차 할 길이 없고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은 끔찍하기만 한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능력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서러움과 잔혹한 학대와 비웃음 속에서도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농사 짓고 참고 기다리면서 존속하라고 권고합니다. 살아남아야 내일도 가능하니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있어야 한다고 에스겔은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진 세월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며 주여 이길림을 주소서, 견디게 하소서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생명을 이어온 그들이 마침내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에 인내가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전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참고 견디고 주여 이기게 하소서라고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시면 마침내 꿈꾸는 것 같은 세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철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인내란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내란 기다림의 목표도 있어야 하고 기다림의 의미도 선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였습니다. 목표지향의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목표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강대국들의 유린당하지 않을 강하고 큰 나라를 만들어보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성찰과 반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당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하는데 그들은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결코 노래할 수 없는 세월이었고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그래서 회개와 자신들에 대한 성찰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소홀히 했습니다라는 것,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짝했습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네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또다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냥 아프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다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처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 고초와 죄난 곳 숲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서디슨 역사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오히려 믿음을 잘 정비하고 새로운 용기로 현실에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역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황홀하고 감격에 찬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면 깊이 회개하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기 정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회개와 신앙 회복과 영적 갱신의 기회를 여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선물로 주셔서 해방과 조국으로의 귀국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회개와 자기 정화의 노력입니다. 이런 간절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큰 일을 행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기도와 각오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기도와 각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난감했습니다. 농경지는 잡초가 우거져 폐허가 되어 있고 아름답던 도시들은 파괴된 채 방치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들짐승 출몰하는 유령의 마을처럼 되었습니다. 행정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이 막대한 재건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고 기대했던 성전 재건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지 모든 것이 막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포로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이 재건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끼어들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뭔가 좀 일이 진행될 만하면 여지없이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방해자들은 도시를 재건하는 것도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도 모두 다 페르시아 정부에 반역하려는 음모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고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고발했고, 이 말을 믿은 페르시아 정부는 예루살렘 재건 사역의 중단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라는 큰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재건이라는 큰 일을 또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남방이란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지대인 네게브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사막이고 광야이지만 우기가 되면 강물이 흐르게 되는 흔히 와디라고 부르는 시내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 와디를 가리켜서 남방시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물이 쏟아져 큰 시내가 되어 물줄기가 거칠게 흐르는 것처럼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포로들이 강물처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막막해 보이는 국가 재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듯이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해방되어 돌아올 때는 황홀하고 감격스러웠지만 그건 순간이었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시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농부는 어떤 경우에도 씨앗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 우리 정부가 대북 사업을 열심히 할 때 우리 교단에서도 북한에 씨 감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밭을 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단들이 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는데 감자밭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치가 이상했습니다. 따져 묻기를 씨 감자 보는 거 어떻겠냐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프고 급해서 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큰 실망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급하다에 씨앗을 먹어버리면 상황은 더욱 악순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뒤면 광복절 79주년을 맞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광복은 미완성입니다. 한반도의 절반이 공산주의의 포로로 신음합니다.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되었고 폭압적 권력자에게 종으로 타게 되었고 가난과 굶주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압록강이 범람하여 북한의 신의주가 완전 물에 잠겼다는 소식들을 우리 뉴스로 보았습니다. 나중 들어보니까 배수시설이 일제시대에 그것이 남아있는데 배수시설이 안 되니 물에 잠긴 도시에 물이 일주일이 넘도록 빠지질 않습니다. 강 건너 중국 단동은 멀쩡한데 신의주는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정권 미사일 만들 핵배가 하는 데만 열심입니다. 이런 권력자 밑에 2,500만 동포들이 신음하는데 우리 해방이었지 완전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와 그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 기도해야 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다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소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거짓된 사상과 폭력적 권력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가난과 무죄에서도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예수 복음 있는 곳에 그래 어디에서나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의 완성은 오직 예수 복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미래이며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해방 이후 79년 동안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아껴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변화를 이루어온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될 큰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깊이 회개하여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교회도 성결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헌신하는 자세로 우리 역사의 짐을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온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더 새로운 큰 일을 꿈꾸고 나아가는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